성도 여러분, 혹시 기름이 차에서 떨어졌다는 경고등을 보고도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가 나올 거야 그러다가 혹시 차가 서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한라산 중산간도로 1100고지 도로를 넘어가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1100고지는 굉장히 이게 꼬불꼬불하면서 한참을 올라가죠. 한라산 거의 정상에 가까운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서귀포에서 제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가는데 이미 올라갈 때 기름을 넣으라는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몇십 킬로를 달릴 수 있다라는 이 선지식, 그리고 나 다 경험해봤다는 이 경험이 사람을 결국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여러분 기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계속 엑셀을 밟아줘야 되니까. 그 생각을, 평지를 간다는 착각을 한 제가 막상 고지에 올라갔는데, 진짜 기름이 곧 떨어지고 차가 설것 같은 두려움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시작되는 순간, 아, N자에 놓고 가면 되겠다 해서 N자에 놓고 가는데, 아, 이왕이면 시동도 꺼도 되겠지, 이러고 제가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겁니다. 시동을 끄는 순간 핸들이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밟혀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N에 둬도 차는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평지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저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우리 부부의 천국행이 될 뻔했던 사연을 경험했는데요. 왜 경고를 무시할까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름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일 경우에는 그 경고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관성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했던 실수를 또 그렇게 무한 반복하죠.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술 취하고 벌어지는 그 매일 밤 일어나는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나도 고통받고 남도 고통케 하는 그 낭비된 세월을 보내고도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아, 70세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하시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마 70이 훨씬 넘으셨던 것 같은데 폐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폐암에 걸릴 수 있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치는 거부의 단계이지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분은 50평생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담뱃값을 열 때마다 심각한 경고 문구와 함께 이제는 보기도 참 끔찍스러운 경고 사진이 담뱃값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아무 일 없을 거야. 수많은 시간 동안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그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지만 그 죽음이 문턱에 와도 아직은 시간이 남은 줄 알죠.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한 사람을 주목해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은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대제국 바벨론 왕국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최후 통첩을 보내시는 말씀을 담고 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VIP들을 불러 모아 정말 화려하고 성대한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왕궁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죽고 이어서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네 번째 왕위에 오른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의 윗대를 사실은 다 부친이라고 통칭하여 표현하는 이 고대의 언어 관습 때문입니다. 실제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 더 큰 영토와 권세를 쫓아서 끊임없이 정복전쟁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비운 지 너무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서 내치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두 번이나 그런 기록을 하죠. 이 꿈을 읽고 아니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자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원래 왕은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와 왕으로 있는 거고 벨사살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리틀 왕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차지할 권세는 세 번째 통치자인 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정복전쟁에 매달렸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벨사살이 통치를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때는 근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성을 포위하고 바벨론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럼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성을 둘러싸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던 때 벨사살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1,000명의 제국 VIP들과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근거 있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성은 여러분 건축되고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자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견고한 요새였죠. 고대 역사가들이 그걸 아주 소상히 기록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 바벨론의 성벽과 성전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그럼 바벨론 성의 그 성벽 높이가 무려 107m입니다. 두께가 26m.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달리며 적을 막을 만큼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아파트 층수로는 35층쯤 되는 높이의 성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피라미드를 이미 건축한 이집트보다 훨씬 뛰어난 발달된 건축술과 기하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성의 크기는 얼마였을까요? 각변의 길이가 23km가 넘는 그래서 성 전체 둘레가 90km가 넘는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사방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성 전체를 유프라테스 강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20m가 넘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20m 깊이가 되는 강이 흐르면서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성 안으로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자급자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외부의 물자 공급이 없어도 버틸 수 있었던 식량이 무려 20년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벨사살이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대군이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바벨론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도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철석같이 믿었던 벨사살은 적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적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술김이 올라오자 벨사살은 갑자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죠. 그럼 모든 왕비들과 후궁들을 다 불러들여 1,000명의 손님들과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보란듯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자기도 무슨 신인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동안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갖 진귀한 그릇들로 넘쳐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취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안전을 과시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모든 바벨론 백성이 위대하다고 우러러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위대한 왕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뛰어넘을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넘어서 바벨론 전역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역시 극렬한 불무불에서 찜질하고 그냥 걸어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심까지는 아니었어도 일종의 경외감이 쫙 퍼져 있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뭐지 도대체? 저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로 제국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이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요. 그러니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선왕 느부갓네살 왕조차 인정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에서 가져온 여러분 그릇들을 가지고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술김에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객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불길한 불청객이 나타나죠. 그 불청객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손가락은 모든 사람이 또렷이 볼 수 있는 촛대 앞 석고 벽면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황입니다. 집안에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 내가 누웠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형광색으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쓰면 여러분 그냥 기절합니다.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에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말하고 모두 당황하는 실제였습니다. 그 순간 벨사살 왕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지요. 그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렘브란트가 또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잔치, 왕의 잔치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거기에 술을 담은 것들을 다 떨구고 있는, 그 술을 다 엎어버리고 지금 그 글자를 쳐다보고 있는 광경의 모습.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쓰여진 아람어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똑같기 때문에 모음이 빠진 글자라서 누구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메네 메네 테켈 와 우라고 읽고 우 파르신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그렇게 쓰였는데, 아마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 랍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랍비를 통해서 이 글자를 아마 이렇게 묘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어둠과 화란 빛의 극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점성 술사들을, 지혜자들을 불러들이죠. 아니, 이미 그 자리에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손이 썼던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고, 당연히 그 뜻을 해석할 수도 없었죠. 역시 이들은 독자인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3시간에 더 극심한 공포가 잔치자리를 뒤덮지요. 그때 벨사살 왕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나와 사태를 수습합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보니두스 왕의 아내이면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들이라고 왕에게 요청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을 다 목격했던, 그리고 벨사살도 어쩌면 어린 나이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80세가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세월 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그 잔치자리에 호련히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그리고 그 의미는 한마디로 벨사살 왕과 제국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글을 읽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이벽에 써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건 그 선물과 왕국의 높은 지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보상이 없어도 자신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풀이하여 왕께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은 이제 곧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바벨론 왕국의 VIP들을 다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을 향해 어찌 보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참 어설프게 왕의 권위로 다니엘에게 그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오자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러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뉘앙스가, 이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연기가 잘 안 돼. 내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까불지 마. 그런데 자기의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벽 앞에 눌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썩은 고기를 걷어차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버립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조롱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다니엘 자신은 왕이 그렇게 요구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로 자신의 지혜를 산다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벨사살 왕이 일개 유다 나라의 포로 따위라고 여길 만한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곧 말씀드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낯지렁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눈에 보고 귀로 듣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의미 몰라도 돼요. 그 앞에 그 의미가 왜 선포되어야만 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벨사살은 엎드려서야만 됐죠. 도대체 왜 갑자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글씨를 쓰는 손이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데, 그것이 벨사살이 정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왕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모르고 교만의 행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벨사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다스릴 모든 권세와 그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본래 그것이 자기 것인 줄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할 세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죽는 자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돈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변함없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점점 그 삶이, 그 인생이 부자유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미디어 중독, 도박 중독. 계속할까요? 중독, 중독, 중독.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절제하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찌를 때 찌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자유일 것 같지요? 그래서 빨리 조기 은퇴하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재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 안 하면서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죽는 길입니다.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도 잘 안 하죠. 그 권력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을 주신 분에게 그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은사와 역할과 권세와 시간과 물질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죠.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십시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바벨론의 공중정원,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말고도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런 말 할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잠시 그 영광을 위임해 주셨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본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만든 양, 자신이 마땅히 영광을 가져야만 하는 양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영광인데 인간이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 자기가 하나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31절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어지는 31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7년을 광야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 살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모든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죽음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의미가 없게 만들 수 있음을 생생하게 일곱 대를 지나며 체험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 이것을 소상히 보여주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5장에서 벨사살에게 다시 그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4장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법정 앞에 선 죄인을 향해 판결문을 선고하듯이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이유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왕이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픈 일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주벽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참 아들은 한스러워서라도 술을 손에도 안 대고 입에도 안 대고 여자는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아들도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잘못된 이 죄악의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까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이미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나머지 환상들은요, 그 확인해 주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다 말씀하시고 풀무불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제국과 왕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셔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 감동과 기쁨은 잠시일 뿐 불신은 여전했고 교만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주어졌던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고도 그 삶을 알고도 변하지 않았던 벨사살은 더 죄악의 밑바닥으로 달려갑니다.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하며 더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경고를 깨닫고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포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의 교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교만의 깊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었는데요. 그럼 교만이 무엇일까요? 노진준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만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도 불행합니다.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할 만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무병장수하여 백세를 살아도 불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인간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 절망과 불행의 증거가 바로 사망,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할 줄 알고 지식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소유와 내가 누리는 신분에 의해서 내가 맞닥뜨려할 현실, 그 가치를, 그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학위와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 줄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나은 인간이 되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도 나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불행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자랑하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이 그를 죄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나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존재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고 과장하고 왜곡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야.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과장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권세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잖아요. 재물이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고급 세단을 타면서 그 승차감과 안정감을 넘어서 하차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여기서 하차감이 뭔지 알죠? 요즘은 차는 승차감으로 타지 않습니다. 하차감으로 타요.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주변의 시선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성공했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우린 차를 선택합니다. 그 하차감을 느끼며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런 차를 탈 수 없어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을 짓고 펜트하우스에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펜트하우스는 고사하고 텐트하우스 같은 내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을 감추고 부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죠. 교만은 부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재물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재물로 낙심하는 경우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불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메네 데겔 바르신, 멸망의 심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대수되었다는 의미의 메네, 이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날이 온 겁니다. 다 찼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날은 다 썼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게임 끝 종료 휘슬이 울린 겁니다. 메네 정확하게 반복하셔서 강조하시는 건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대결은 달아보다라는 의미인데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의미이겠죠. 그날이 다 되어서 저울에 재분이 모자라더라는 말입니다. 그 죄가 커서 저울이 심판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누었다는 의미의 바르시는, 그래서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 나누게 되었다는 의미죠. 심판이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정확히 바벨론궁에 침입한 페르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정복당할 수 있었을까요? 메데와 페르시아가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어요. 아예 그 거대한 강을. 그러고 있는 동안 눈먼 장님처럼 그걸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선왕 느부갓네살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았고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지체하고 더 나빠졌죠. 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벨사살 왕, 이 인간 진짜 멍청한 인간이네. 그를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보라고. 그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인생의 경고등이 켜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매네매네 계산이 끝났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한 인생의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또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네매네 되길 바르시는 벨사살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 위에 매네매네 데겔 페르신 글자를 쓰셨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생을 향한 경고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 위에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죄의 무서운 무거운 결과에서 돌이키라는 절절한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십니다. 매네 매네 데겔 바르신, 너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남은 때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